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달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만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26장과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인 성막과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출애굽기 28장은요, 성막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이 어떤지,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그들을 택하신 다음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사람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먼저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택한 사람을 미리 지명하셔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서 43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양한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삶의 자리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의 장관으로 부른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불러주시면 저에게 얼마나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지명해서 그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는 것도 영광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맡겨주시는 직분들은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고 자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을 먼저 택하셔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맡기실 일을, 그들을 향한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해 주시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미 택해 주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 또한 이미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그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지혜롭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나은 길이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순종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이나 순종에 대한 지식들을 그 지식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죠. 불순종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그런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런 아론이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해서, 의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예전부터 택하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아론을 향해서 한 번도 아론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아론조차, 그의 아들들조차 스스로는 선하거나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포장할 특별한 옷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한 옷을 지어 입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거나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거룩해질 수도 없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야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간의 죄를 덮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보십시오. 성소에 들어갈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말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 입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옷 입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인이나 경찰이나 의사나 소방관들이 그런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복을 입는 것은 내가 군인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의사가운은 의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옷을 입는가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나타냅니다. 내가 입은 옷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알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옷에 걸맞게 끊임없이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고,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구별된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의 삶이 정욕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말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요, 내가 손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손해를 보지도 않고 희생을 하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은 하지만 삶을 통해서 그 향기가 드러나지도 않고 그 흔적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를 위해서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져 주시고 희생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낮아지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으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간디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또 키에로 쾨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욕심과 육신의 정욕으로 옷을 입어서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발버둥 쳐야 합니다. 꽃에 상처가 생기면 더 진한 향기를 풍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은 삶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눈물을 흘리고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아파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씩 풍겨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쭉 있는데요,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석 안에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어깨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석에 이름을 새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석에 이름을 새겨놓으면요, 쉽게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먼지가 그 보석 위에 쌓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가 쌓인다고 해서 보석에 새겨진 이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새겨두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하고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에 새겨진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새겨놓으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수하셨다고 하셔서, 포기하셨다고 해서, 낙심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석에 새겨진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고 지켜주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욕심이나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기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